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서 출석하고 있는 주덕수 형제입니다. 저의 아내는 김경애 자매입니다. 저는 1956년 동갑내기입니다. 가족으로는 홀어머님과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손녀딸도 있습니다. 아들은 작년에 제대하여 사회복지단체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저희 결혼 때부터 저희와 20년 넘게 교회 다녔으며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지금은 허리 시술 후 교회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교회 다니고 있으나 현재 멀리 떨어져 각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도 32년째입니다. 시작은 아내와 결혼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교회 나가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고 제가 교회 나간다고 약속하여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1985년 결혼과 함께 처음 나갔던 교회는 서울의 대형 교회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14년 다녔으며 제가 세례를 받았고 두 아이도 유아세례 및 유치부를 다녔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1998년부터 부천 집 가까이 있는 작은 교회에서 16년, 그리고 세 번째 출석교회는 2014년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사랑침례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제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문 앞에 서서 한쪽 발만 들여놓고 종교생활한 위선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옆길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바르게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께 고개 숙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술자인 아버지 직업에 따라 지방도시에서 자랐고 농사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5살 때쯤입니다. 아마도 1961년경이 되겠습니다. 저는 장남이기에 깜깜한 새벽 4시경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양쪽 팔에 볕단을 하나씩 끼고 집에서 약 1km 떨어진 큰 강에 가서 가져간 볕집에 불을 피우고 촛불을 켜고 음식을 차려놓고 어머님은 강을 향해 가족을 위해서 용왕에게 손을 비비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머님 옆에 저도 서서 따라했습니다. 정월 대보름 날 새벽이니 매우 추웠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무슨 생각이었던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의 집은 아버님이 고조, 정조, 쌍둥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일 뿐만 아니라 추석, 성명절 차례를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제사가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시장을 다니면서 제일 빛나고 큰 가일, 싱싱하고 물 좋은 생선, 육류등 한 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준비합니다. 저는 차례 지내고 나면 먹을 것도 풍성하여 좋았으며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신 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제사를 강조하셨고 저희 역시 정성으로 제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야만 나와 집안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당연히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멀리 떨어진 새로운 동네로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 때 같은 반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와 약간 떨어진 동네 사는 친구로 얼굴이 깨끗하고 기티 나는 친구였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4명 중에 친구 한 명으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퍼즐 등 신기한 장난감을 보게 되어 자주 놀러 갔습니다. 부모님은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으며 온화하고 친절하게 우리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친구 부모님은 이북에서 6.25 때 월남하였으며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 아버님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주일에는 온 가족이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친구 집에서는 간간이 찬송가가 들렸으며 제 눈에는 아주 화목하게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어린 나에게 인상 깊게 각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친하게 지냈으며 그 후 친구들은 중학교에 가면서 학교가 달라 뿔뿔이 흩어져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끔 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쯤 그 친구는 불량한 친구와 어울려 다니며 가출도 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잘 데리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닌가? 저는 중학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시럽게 고등학교를 진학하였고 하느님과는 점점 멀어져 아주 잊고 살았습니다. 졸업한 그해 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고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는 어느 날 수업 시간 직전에 학교에서 일 보시는 분이 아버님이 건축 공사장에서 건물과 같이 무너져 다쳤다고 하며 빨리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달려가서나 이미 세상을 떠난 뒤라 임종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제 나이 21살 때 일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다 아버님은 공사 책임져라 법적 문제로 장례도 늦어지고 세상 볼 줄 모르는 어린 나는 힘들었습니다. 외삼촌의 도움으로 가까스레 해결을 보았습니다. 더욱 어려지는 가정을 위해 빨리 군입대하고 제대하여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동갑인 아내와의 만남은 같은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고 다시 3년 후에 연결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제의하였더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생각해본다 했고 집에 돌아와 우리 집에 예수정이가 들어오면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제사는 머리가 좀 복잡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사랑이라 아내로 맞으면 헌신적이고 화도 내지 않고 나에게 잘할 거라는 이기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교회 나가겠다고 하였다. 나 역시 조건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작은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고 했고 다른 조건 없이 서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을 신랑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결혼은 아내의 힘든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나는 본인이 다니는 선교단체에 나를 데리고 가서 인사시켰고 주일에는 교회에 데리고 가기도 했다. 그리고 유명한 강해 설교 집회에도 인도했으며 신앙서적도 많이 주어 읽었습니다. 나이 또래가 모이는 선교회에서 큐티를 통해 말씀을 읽고 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말씀을 나의 생활에 적용하며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시기 나는 술, 담배, 성진을 위해서 타협하는데 익숙해 있었다. 그런데 너무나 순수하고 맑은 하나님의 젊은 자녀들과 같이 어울리니 나 역시 좋았다. 몇 번 참석하고 교제하니 내 영혼도 정화되는 것 같았다. 그때마다 옛날 초등학교 친구와 화목한 가정이 생각났다. 나도 주일에는 어머님과 아이들과 손잡고 가는 생각을 하니 허무타했다. 마침내 어머니에게 교회 다니는 아가씨를 사귀는데 그 아가씨와 결혼하고 나도 교회 다니겠다고 말씀드렸다. 의외로 어머님의 반대는 없었다. 물론 제가 제사는 지낸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결혼식장에 주례 목사님 한 분, 기도 목사님 한 분, 축도 목사님 두 분, 또 하객 목사님, 믿음의 지체들이 축하해 주었다. 그때 그 초등학교 친구가 하객으로 지방에서 올라왔다. 나는 내심 놀라며 반가웠다. 나를 보자 너 아내 교회 다니는데 너도 열심히 다니라. 고맙다. 그 한마디 후 아직 소식은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 석계동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어머님과 우리는 주일이면 광화문에 있는 대형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교회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아내의 헌신을 바라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았다. 어느 때는 휴일 근무라 교회에 빠지기도 하였고 가끔은 깨분을 부려 아프다고 빠진 적도 있었다.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면 웅장한 건물과 파이프 오르간의 장엄한 음악과 근엄한 가운을 입고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들의 입장은 내 마음을 의지하기에 충분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때로는 벅차오르는 감정, 어릴 적 강가에서 소음 비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지가 약하든지 용기가 부족한 나약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면서 회사 승진에 목숨 걸고 있었다. 어쩔 때는 부부싸움 할 때 내가 궁지에 몰리면 교회 가지 않는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참아야지 하는 것 아니냐고 황대하게 비아냥거리기도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신이 열심히 예수님 믿으니 우리 집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니까 당신이 교회 다닌 걸 방해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아내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기에 예수님과 직접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애들은 교회에 보내어 주일 학교에 다니게 하여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기를 원했다. 첫애가 태어나고 유아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유아세례는 부모가 세례교인이어야 한다고 하여 자식일이라 도리 없이 나는 세례 문닫집을 받고 문닫집으로 성경 공부하여 세례를 받았고 두 아이 다 유아세례를 받았다. 거의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남전도에 등록하였으나 별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 큰 교회라 영어 성경반에 등록하고 성경 공부도 좀 하다가 그만두기도 했다. 항상 직장이 우선이었다. 아내는 당신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질책하곤 했다. 차츰 주일 예배에 하나님 말씀과 설교가 끝나고 이번 주도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교회를 나설 때는 발걸음도 가볍고 신났다. 말씀대로 직장에서 솔선수범하니 나를 좋아하는 동료가 많아졌다. 나는 생활의 교훈으로 대부분 적용했다. 내 나이 38, 1월쯤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후장 5장 17절 이 말씀에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때 장로교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는 서울 석계동, 역곡동, 부천에 살면서 광화문에 있는 교회 출석을 위해 버스, 지하철 타고 가족이 교회를 13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오른쪽 발을 약간 끄는 듯 하였고 오른쪽 팔에 힘이 없고 몸 전체 상태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나는 풍이라고 생각되어 동네 용하다는 한의원을 알아보고 침을 맞아보러 가 했다. 아내는 직장 동료에게 알아보고 동네 한의원을 다녔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치료를 하였으나 차다고 없어 보였다. 그래서 한의사와 상담했고 한의사가 그제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서 자기의 진료 기록을 주며 대학병원 한방과에 추천했다. 다음날 집사람은 병원에 가고 나는 집안 축장지로 떠났다. 몇 시간 후 운정준에 전화가 걸려왔다. 한방 쪽이 아니라 머리에 이상이 있어 의심되며 신경외과 쪽 문제로 판단되어 MRI 촬영하였다고 했다. 판독 결과 뇌혹이 있어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나는 출장을 포기하고 병원으로 달렸다. 병원으로 오는 순간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뇌수술이라니 그동안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겁없이 금방 들었던 일이 생각나 후회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며 따랐던 아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아프지 않고 잘 사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내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잖아요. 원망했다. 차라리 죄 많은 내가 아파야 하는데 병원으로 가는 동안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눈물이 흘렀다. 아내와 아이들과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내 수막증으로 양성이라 했고 조였던 마음이 놓였다. 이때가 1998년 11월이었다. 집안에는 비상이 걸렸고 수술 날짜가 잡혀 머리를 빡빡 밀었다. 오히려 아내는 염려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고 밝았으며 같은 병실의 환자를 더 생각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몰래 병원에 있는 교회로 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매달렸다. 저희 죄로 인해 아내가 고통당했습니다. 저의 아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까? 눈물이 흘렀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다고 매달렸습니다. 내 수술은 12시간 만에 끝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아이는 엄마가 아픈 줄 알고 어른스럽게 할머니와 잘 지냈다. 나는 일주일간 대학병원에서 마련해준 병원 밖에 일반 가정집에서 24시간 대기했다. 병원청에서 중환자들에게 돌발적인 일이 생기면 바로 호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병원 앞 가정집을 이용했다. 그곳에는 많은 중환자실의 보호자들이 있었다. 나를 비롯해 잠 못 이루는 보호자들이 많았다. 아내는 다행히 큰 탈 없이 중환자실에서 치료 결과가 좋아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다. 내 암환자 병실은 음성 환자도 함께 있었다. 한 달 이상 병실에 있으면서 우리 병실에서 두 명의 환자가 생명을 잃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병영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아내를 위해 백문안 해주었다. 담당 목사님께도 오셨고 아내 직장 신우에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여러 분 오셨다. 1998년 병원의 퇴원 허락에 따라 집에서 요양했다. 아내는 긴 시간 차를 탈 수가 없어 우리는 역곡에서 서울까지 다녔던 교회를 집 가까이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직장 신우에 인도하시는 목사님 교회로 가게 되었다. 상가 2층의 좁은 교회에 3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는 좁은 공간의 교회였다. 이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인데 목사님이 가운을 입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이상한 교회는 아닐까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성전식이나 세례식 때는 가운을 입었다. 목사님은 말씀만을 강조하는 교회였고 정교인 큐티와 하는 건전한 교회였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성경직이 아니라고 안했으며 헌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애썼었다. 특히 집과 10분 거리에 있어 좋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적응해 나갔다. 작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싫어했으나 아무렇지 않았고 이곳 성도들의 친절함과 내일처럼 봉사하는 일꾼들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지냈던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꾼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어머니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였고 이제서 성경을 제대로 봉당하기 시작했다. 목사님은 큐티를 강조하여 주일 오후에는 그룹을 만들어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교제 시간을 가졌다. 어느 교회처럼 외부 목사님 초청 강의 설교, 야외 예배, 여름 수련회, 운동회, 그리고 교인 수가 적으니 자주 돌아오는 주일 대표 기도, 헌상 기도 등 반복되었다. 아내는 권사로 나는 안수집사로 피택되어 이 교회에서 생을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직장 생활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그렇게 승진하고 싶었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 관리자까지는 친구들보다 일찍 승진하여 아 이대로 가면 위로 순조롭게 올라가겠구나 생각하며 일과 인간관계에 매진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승진 기회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치고 들어오고 또 이상한 일로 기회가 박탈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 아내는 이미 2001년도 명예퇴직하였고 저는 35년 다녔던 직장을 2009년 말 희망퇴직하였다. 퇴직 후 지인과 같이 종합건설회사를 설립 운영하였다. 하지만 설립 후 수주가 잘 되지 않고 고전하였고 이 시기에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일 연속이었다. 몇 개의 공장 신축 그리고 조그만 아파트 건축 후 3년 만에 회사를 접었다. 이 시기 3년 동안에 30년의 세상 경험을 한꺼번에 다 했다. 나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넘겼다. 다시 교회 문제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성장이 안 됐으며 떠나는 교회만 있었다. 가족들만 모이는 교회로 변하고 있었고 전과 다르게 예배 후에 기쁨과 감격이 없었으며 목사님의 핀잔을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중직으로서 나의 무능함에 좌절하며 일말의 책임감도 통감하기도 했다. 인간적인 끈끈함과 세상에는 이상한 교회가 많아 쉽게 옮길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임직을 받았고 재직으로 수년간 일해왔고 나이도 적지 않아 새롭게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어느 교회를 가든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했다. 갈등에 연속되어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갔다. 사실 아내는 훨씬 더 먼저 갈급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지만 가끔씩 그냥 지낼 것을 넌지시 던지곤 했다. 연말이 되면 또 교인이 떠나간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2014년 초부터 아내는 먼저 떠난 교인으로부터 정동순 목사님 소개받고 설교를 듣고 있었다. 아내는 교회를 옮기게 되면 사랑침례 교회에 가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2014년 11월 주일 오후 사랑침례 교회에 방문하였다. 엘리베이터에 내리자 깨끗하게 차려입은 남자 성도들과 모든 성도의 얼굴은 환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우선 주부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주부를 치웠나 순서를 모르니 답답했다. 그냥 앞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교회 예배실에 강대상과 강대상의 의자뿐만 아니라 예배실 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아니 이 교회는 정교회보다 더했다. 오후 예배 간증 순서였다. 그런데 어쩐지 우리에게 하는 것 같기도 하였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예배 시간 끝나고 안내하는 분이 다가와서 처음 오셨냐고 하며 목사님께 우리 부부를 소개해 주셨다. 어떻게 왔는지부터 질문하셨고 우리는 외국에 명하신 분의 소개로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내가 목사님에게 집이 안산이라 좀 멀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목사님은 야릇한 미소를 머금다가 안산이면 별로 먼 거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2주 후에 미소의 의미를 그제서 알았다. 일단 아내와 저는 12월은 안산의 직각간 몇몇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급히 목사님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듣기 시작했다. 3주 동안 몇몇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았지만 우리가 다닐 만한 교회가 아닌 것 같았다. 사랑신대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목사님 설교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졌다. 공대 교수님으로 연구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전 교회에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위해서 예배 시간 추도 예배 시 신방 시 꼭 사용하였으며 심지어 잠잘 때도 가끔 외우면서 잠이 들었다. 이것들을 하지 않는다. 처음 접하는 킴제임스 험정력 성경 안 하는 것 모든 것이 당황스럽던 중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는 소식에 곧바로 신청하여 참석하였고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킴제임스 험정력 성경 왜 안 하는가 사랑심내교회 역사, 교회 생활 등 궁금해했던 점이 말끔히 사라졌다. 그리하여 작년 3월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특히 성경의 역사를 읽고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믿음의 조상들, 또한 킴제임스 험정력 성경은 영어로 번역되어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여 400년 동안 이어왔고 이를 우리말로 번역한 킴제임스 험정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곳이 없이 올바르게 번역되어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Q&A 시간은 잘못 알고 있었던 많은 부분을 알게 되어 바른 말씀, 바른 성경, 바른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웠다.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전해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끝까지 공의를 베푸시지 중간에 바뀌거나 흐릿하지 않으며 정말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설교나 CD나 책자로 다 나와 있었다. 이제 새롭게 눈이 열린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한 지 1년 5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집사님이 간증하려고 했지만 못한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다른 분들의 간증을 청취하면서 동감하였으며 간증은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적인 장로교회 다니면서 기도원 주여 삼창하는 기도 한 적도 없고 불받아 본 적도 없고 방언은 더구나 생각조차 안 했으며 구원판이 무슨 판이 아예 근처에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증거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송구스럽습니다. 말씀과 신약교회를 하기 위해 모인 지체들, 특히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성화된 삶을 보고 느끼기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누구냐고 모른다고 할까봐 속진심의 변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성쟁이 전부인 줄 알았던 시절 저는 장로교회에서 구원받았으며 매일매일 큐티로 삶에 적용하려고 애썼던 시간들, 가랑비에 어쩌듯이 말씀 속에서 조금씩 신앙의 성장을 보았다고 봅니다. 30년 넘게 그래도 건전한 교회에서 성경의 오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내 안에 내재된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게 양육받아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샤머니즘에서 건져내신 인격적인 하나님, 이곳 사랑침례교회까지 발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분명히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에 궁금해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때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사랑 침례교회에서 배웠던 대로 말을 전할 때 상대방이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을 볼 때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행위보다 믿음을, 육신보다 영을, 죄에서 벗어나 의를 쫓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접하며 하나님께서 더 폭넓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품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설교를 매일 같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침례교회 성도님과 말씀 속에서 제 삶이 더욱 새롭게 성화되기를 저 역시 기대합니다. 오후 시간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